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저는 룻기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룻기를 강해하려고 결정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왜 룻기를 가장 좋아하는가라고 제게 의아해하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왜 박 목사가 룻기를 가장 좋아하는가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5절까지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와 그의 이방 며느리 룻의 시대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020년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던 바로 직전 영적으로는 가장 흑암의 시대였던 사사들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제사장이든 율법사이든 일반 백성들이든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영적인 가장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 사사들의 시대에 수많은 사사들과 또 이어날 왕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던 성경이 오늘 삼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가족들 또 그의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오브 브레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기로 하신 그 땅 그리고 빵집이라고 하는 이 빵집 이곳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4인 가족의 가장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사해 동남편에 있던 직선으로 40여 마일 떨어진 이 모압 이방 땅으로 이민을 결정한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중요합니다. 뒤이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희락, 기쁨, 가득 찼다 라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헬쓱하다, 약하다라는 뜻의 말론과 기륜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과거 베들레헴을 일컫던 에브랏 그곳의 사람들이며 또한 그곳의 시중, 문중 소속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떡이 떨어지자 먹을 것이 없자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다. 그들의 이민사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했던 룻기의 저자가 3절에서 이제는 나오미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다른 여자는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홀로 버려졌더라 남았더라.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엘리멜렉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 땅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들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이민 생활이 불과 10년이 채 못 되어서 풍지박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왔던 이민 생활이 당초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또 잃게 되고 거기에 두 아들 모두가 다 특이하게 불임을 겪어서 한 명의 손주도 안겨주지 못한 채 나오미라는 할머니와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가 남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상하리라만큼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커멘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빵이 없어서 빵을 찾기 위해 모압으로 이민을 감행한 이 가족의 의도가 불순했는지 어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전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커멘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이방 여인,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지만 오늘 본문의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일들을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중요한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을 저지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 간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빵이 떨어지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엘리멜렉이야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6절 말씀은 히브리 원어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을 때, 이쯤 되자, 그러자 나오미가 무거운 엉덩이를 일으켜 일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상황이 최악으로 몰리고 코너에 몰리자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의 시름을 10년을 통과하고 난 뒤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일어났다라고 기록한 이 나오미의 글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몰리기 전에는 절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우리들입니다. 12년을 혈루병을 걸려서 피를 흘리고 의원들을 찾아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효염이 없을 때 주님에게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귀신이 들린 딸이 있고 귀신이 들린 아들이 있어야 그때서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두 아들이 떠나고 그들이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가난과 암울한 미래 그거밖에 없게 되자 그때서야 나오미가 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지간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구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야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돌아갈 결심을 굳게 한 나오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가난과 실패한 이민 생활. 근데 이 여자가 그때 한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한 가지 기쁜 굿 뉴스를 듣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땅에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풍요로움과 떡을 허락하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오미는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나오미에게는 적어도 돌아갈 곳이 있었구나. 비록 떠나왔고 돌아가면 수치를 무릅써야 했고 여전히 과부와 보이지 않는 암울한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만 적어도 나오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권고하사 떡을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구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오미와 같은 절망과 고통을 겪지 않기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몸뚱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과 영혼과 생각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이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첫째는 그들이 나오미와 같은 상황에 몰렸을 때 다시금 돌아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들이 듣고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가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때 어디를 생각하고 내가 떠나온 그곳을 돌이켜보면서 돌아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매주 구역과 새벽과 주일에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적어도 나오미에게는 자신이 떠나온 곳,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들을 들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빵이 풍부해서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과 토끼 같은 아내가 있어서 지금은 육체가 멀쩡하고 먹을 것이 풍부해서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돌아갈 곳을 적어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8절 말씀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두 명의 이 며느리와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오늘 룻기의 이 삼류 인생들 여러 가지 얼룩진 가정사를 보냈지만 기가 막힌 한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시어미가 며느리를 사랑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룻기 전체와 오늘 8절 9절에서 이들을 축복하며 했던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난 10년간 나와 내 죽은 아들들을 선대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두 명의 며느리 역시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오미 역시 자신의 며느리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이 과부 나오미에게 자신을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간다 한들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만무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과부로서 그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지 역시 막막합니다. 그러기에 두 며느리와 동행하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를 자기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라도 꼭 붙들어두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의 유일한 동반자인자 혈육으로 이 두 이방 며느리와 길을 걷던 나오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난 도저히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앞길을 위해서, 나의 노년을 위해서 너희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망치고 싶지 않다. 그겁니다. 당시 관례대로라면 10대 후반에 결혼했을 이 모압의 두 여인, 10년의 결혼 생활 이후에 나이를 생각해봐도 이미 20대 중반, 많이 먹어봐야 20대 후반밖에 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그런 그 두 명의 며느리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찔렸던지 나오미가 길의 중간에 그들을 돌아보면서 돌아가라라고 한 돌아가라. 오늘 1장 6절부터 1장 22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ESV에만 return, 돌아가라는 말이 1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return, 돌아가라란. return, turn, return, 돌아가라란 얘기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return, 돌아와라 얘기입니다. 탕자야, return, 돌아와라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turn, 돌아와라 얘기입니다. 돌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도저히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어미의 고백입니다. 난 너희와 너무 같이 있고 싶지만 너희가 나를 선대했고 내 아들들을 선대했지만 내 딸들처럼 사랑했지만 11절, 12절, 13절에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애원하는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세 번을 얘기합니다. 딸들아,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돌아가라라는 그리고 그들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 구약에 정확하게 세 번 기록된 표현입니다. 이곳에 한 번, 아가서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신방, 결혼, 신혼, 살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제가 하라 그 얘기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길 원한다. 시어머니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서 박복한 여자들로 너희 10년 이 결혼 생활 이렇게 망쳤으니 이젠 돌아가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면 남편의 집에서 난 너희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안식을 누렸으면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의 삶에 그것을 회고해 본 즉 너희가 나를 그리고 내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선대했다라.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들은 사사들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세 번 듣고 평생을 선지자로서 걸어갔던 사무엘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골리앗을 무리쳤고 찬양을 하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떨려갔던 믿음의 용사들도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삼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저희들처럼, 아니 저처럼 삼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민 갔습니다. 이민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불법 취업을 했고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 하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습니다. 전부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입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아무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이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끄러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짧은 네 장의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룻을 통해서 다윗,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왔고 신약의 마태복음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자, 이방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 아십니까? 39권의 구약 성경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요 진리의 말씀. 그런데 그 히브리 백성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성경의 말씀의 한 책이 그 제목이 룻입니다. 이방 모압 족속의 여자의 이름을 딴 룻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경의 한 권입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모압의 우상을 섬기던 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그가 삼류 인생을 살아서 그를 축복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류 인생을 살면 이민을 오면 이민을 와서 다 망하면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국제결혼을 하고 불임이 되고 고생을 신나게 하면 그들을 축복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룻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고 잘 살면 저주하십니까? 그 내용도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싫어합니다. 그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흑백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였건 일위였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8절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고. 이들은 율법으로는 빵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남편, 자기 자녀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떡이 없어지자 베들레헴을 발로 차고 옆에 모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불임에 시달려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삶의 전형적인 패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을 게 떨어져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빵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100점짜리 삶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선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의 며느리들을 딸들로 사랑했고 그 딸들은 자신의 이방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남편을 선대했다는 교회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며느리 미워하는 권사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집사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며느리 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가는 이혼을 감행할 줄 모르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모압의 두 여인은 금옷을 숨기던 우상을 숨기던 여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여인들.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삼류를 믿었을 이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에 시집 와서 이들이 지키는 율법 거의 대부분 지키지도 않았을 그들의 모순된 삶을 보았겠지만 이들이 적어도 10년간 이 가정 밑에 살면서 한 가지 경험했던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했다라는 얘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했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어머니로 사랑했다라니 그것이 파워풀한 겁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뒤덮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수많은 죄와 불순종을 한 번에 덮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사 남편의 집에서 너희들이 안식을 받기 원한다 이들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9절 말씀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엉엉 웁니다. 세 여자가 엉엉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렇게 소리 높여 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오미의 얘기를 들은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며느리들의 고백입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8장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을 변화산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다. 여기 지금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들은 그런 변화산의 경험 그런 놀라운 영광 따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가겠다라고 울부짖고 고백한 그 이유는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를 이 노인이 된 이제 돌아가면 어디 빌붙어서 어떻게 인생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에 내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다. 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11절 두 번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권고하고 그들을 이성적으로 타이름. 11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내 딸들아 라곤 내 말을 들으라 라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있느냐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할 것이며 만약 오늘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자라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며느리들을 떨어뜨리려고 지금 간곡히 이성과 현실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끊으려고 하는 그 시어미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내가 왜, 제가 왜 이 성경을 제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졸리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오지 않으십니까? 간곡히 자신을 따라오지 말기를 긴 연설을 통해서 차박하게 설명합니다. 따라오지 말아라고. 그리고 13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이,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기원문에서 읽은 1장 20절 21절 말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에 자신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이웃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희락 즐거움 가득 찼다라는 뜻의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대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쓰디쓴 인생 물로 불러다오. 왜?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박복한 여자다. 나는 실패한 쓰레기 인생이. 나는 삼류 인생. 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른, 나를 말하라고 불러다오. 견딜 수 없.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거지되고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이방 여인 하나 내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지들인 나에게 왜 나옴이 희락 기쁨이라고 부른, 나를 차라리 말하라고 불러다오. 이것이 나옴이의 고백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한. 오늘 제가 왜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오늘의 제목으로 삼았는가? 이렇습니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에게, 욕과 같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자신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놔두시고, 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두시고 마귀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신학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니들이 여기서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CS 루이스가 떠들고 누가 떠들어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나오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왜 거지가 됐는지, 왜 먹고 살 게 없었는지, 왜 흉년이 들었는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다 읽어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왔는가? 누가 고난의 원인인가? 무슨 죄가 이 고난을 이렇게 만들었는가가 라기보다는 고난의 배경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불쑤시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영혼이 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나를 치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고난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심령에 어떠한 심령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백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고 고난의 불쑤시개를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들 중에 가장 괴롭고 가장 비참한 고백이 무엇인가? 누구누구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누구 죄 때문에, 누구의 부모를 잘못 만나서, 누가 잘못해서, 못된 시어머니, 못된 며느리 때문에, 악한 며느리, 악한 기독교, 악한 기독교 사업주, 보스, 목사,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습니다.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넘쳐나고 불행은 넘쳐나는데 그것이 자신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불쑤시개를 통과할 때, 삶의 재앙을 경험할 때 모두 손가락을 두고 누구를 지목할까 거기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만약, 보십시오. 이 고난의 배경으로 만약 부모가, 목사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가까운 친척이 누가 나를 지목한다면 평생 절교하고 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그러나 나오미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저희들이 배워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어서 이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극복해서 내가 지지도 못나서 내 남편이 죽었고 내 두 아들이 죽었고 니들 이 꼴 당하는 게 다 나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수천 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재직회의를 하던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던 가족에서 우리들이 나누던 손을 들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지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들은 긴장하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치셨다. 이것이 나의 죄다. 내가 박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지목해버리면 갑자기 이상해져버립니다. 손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긴장하고 경직되어 있던 분위기가 묘하게 누그러집니다. 아니, 내가 재수 더럽게 없어서 이랬대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사단의 역할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나를 정죄해버렸습니다. 내가 꼴통입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늠했고 내가 부정직했고 내가 불성실했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들은 열왕기서에서 엘리사와 수넴 과부의 일을 기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외 아들이 죽자 이 여자가 전심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흐느껴 옵니다. 사한인 게하시가 그 여자를 물리려고 하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가만히 놔두어라. 저희 마음 중심에 괴로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아직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이 여자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엘리사를 통해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놀라운 기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지 여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박복해서,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이 꼬라지를 당했는데 너희들을 보니 더 괴롭다라는 얘기. 나 때문에 너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받았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박복함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고난을 겪구나.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집나간 탕자가, 집나간 나오미가 주님께 돌아가면서 그 마음이 고난과 불쑤시개를 통과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의 회심의 시작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아직 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두 번째, 며느리를 향한 긴 설교를 마치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라는.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곤 구원이 이것임. 다시 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입니다. 너희 웃는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웃는 자들아 너희들 울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역설이었습니다. 너희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의원이 쓸데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회개와 자복의 순간 앞에 이 모든 며느리들 셋이 애통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꺼이꺼이 울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치셔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는다라고 고백하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것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탕자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팔자가 지지리도 쓰인 여자 셋이 남편들, 자녀들 먼저 떠나보내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펼쳐질 암울한 미래를 그리면서 함께 우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역시 이 대목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고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매달렸다라고 합니다. 한 여자는 여기서 떠납니다. 성경은 떠나는 오르바를 정죄하지도 나무래지도 않습니다. 오르바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자신의 이방 시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을 누구보다 선대했습니다. 이것이 오르바입니다. 지금 성경은 룻과 오르바를 대조해서 오르바가 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족들과 시어머니와 남편들을 선대했던 현숙한 여인이었는데 이 룻이 아주 특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는 돌아가야 될 타이밍에서 돌아가지 않고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놀라운 발걸음을 뗍니다. 적어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그가 속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를 받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 중에 믿음으로 갔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손들을 어떻게 번창시킬 것이고 자신에게 어떠한 땅과 어떠한 축복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보호하심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방 여인은 아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선대했던 시어머니를 선대해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붙들려 그를 붙쫓아 따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게 주셨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오미의 인생은 삼류였다라는 가난, 이민, 국제결혼, 불법 취입, 요절, 불임 이런 것들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오미에게 하지만 적어도 돌아갈 곳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사 방문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는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낭떠러지에 몰려있지 않고 핀치에 몰려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부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 느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칠 때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왜 하나님이 이 삼류 인생들을 축복하셨는가? 이들을 이방인들을 선대했다라니. 비록 삼류 인생이고 허물 많은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권사, 집사, 수많은 타이틀 없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국제 결혼을 했고 그들을 내 며느리로 맞이했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서로를 보다듬었고 절망의 순간엔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했고 서로의 축복과 안위를 자신의 축복과 안위보다 먼저 생각했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관과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적어도 나오미는 영적으로 봤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솔직히 고백했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쳤습니다. 지금 이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고난과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다시 회복할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우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셔버린 게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원망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울 수 있는 분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이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건 전능자만이 나를 풍족하게 전능자만이 나를 괴롭지 않게 해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 고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나의 문제를 보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절규했던 나오미의 마음.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해한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지목하기보다 나에게 나 자신에게 그 모든 고난을 불러일으킨 요나 선지자처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흉흉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